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어제 말씀을 월요일 말씀을 끝으로 이제 아마샤로 이제 넘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역대기는 쌍둥이 책이 있습니다. 열왕기상하가 사실은 쌍둥이 책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의 책을 같이 보면 좋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역대기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열왕기하 14장 2절에서 7절까지 오늘 본문만 한정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7절까지의 말씀인데, 좀 두 개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서 좀 오늘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말씀을 우리 먼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4장, 열왕기하 14장 2절에서 6절을 제가 자막으로 준비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아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하고 거의 흡사하죠. 뭐 몇 가지의 단어들과 그다음에 내용들이 축소되고 조금 늘어난 정도이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열왕기하와 오늘 14장 말씀과 그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5장 말씀을 비슷한 듯하지만 다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읽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 이 온전한 마음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열왕기하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윗을 모델로 삼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 산당을 제거하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온전한 마음이란 하나님을 신실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따르는 사람들, 다윗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비교해 보면서 읽으면 참 좋은데요. 오늘 특별히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본문은 역대하 25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7절부터 13절까지,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열왕기하 14장 7절에는 한 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7절을 또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은 욕델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사실은 내일까지의 말씀, 16절까지의 말씀을 열왕기하 14장은 7절 한 절로 함축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대하가 더 나중에 쓰여졌거든요. 열왕기 상하보다. 그렇다라고 하면 역대기를 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역대기를 쓰면서 특별하게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1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이 여러 가지 있고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역대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지를 조금 알아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은 마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샤가 지혜를 발휘해서 뭔가 조직을 형성하고 완성한 것처럼 나타나 보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뭐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모집해서 몇 명의 사람들, 30만 명의 사람들을 모았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역대기 하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한 세 번 정도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본문은 사실은 26장에 나와 있는 본문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모아서 누구를 선별해서 몇 명의 사람들을 세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5절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사실 열왕기하에는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 여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5장 5절 말씀만 보면 아 그냥 왕이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구나. 또 위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마샤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왕의 역할을 해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5절을 지나 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25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6절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5절 말씀이 아마샤 왕의 어떤 지혜와 뭔가 뛰어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5절부터 이 전쟁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절에서 아마샤 왕이 은 100달란트면 요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은값이 한창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금값이 너무 올라서 그 다음에 은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무게로 따지면 한 3.4톤 정도 됩니다. 예, 정확하게 말하면 3,420kg 정도 되거든요. 큰 무게죠. 3톤 정도의 은을 통해서 10만 명을 고용했대요. 마치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3.2톤의 은을 주면서 10만 명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샤 왕이 다급한 마음에 본인의 군사와 사람들을 더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용사들을 컨택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컨택한 거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당시의 시대에는 이렇게 10만 명의 군사를 내어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아 내가 은 어느 정도 줄게. 너희 와서 우리 전쟁에 같이 참여해 줄 수 있겠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5절과 6절 말씀만 보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아마샤 왕이 이 전쟁을 본인의 힘으로 풀어가려고 하는구나. 본인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보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어진 7절 말씀에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언자죠.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름도 밝히고 있지 않죠. 예언자 한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이유로 그 사람들과 같이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전략적으로 그 사람들은 힘이 약한 사람들이니까 10만 명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들은 돌려서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서 뒷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누구 꼬리가 이렇게 기냐. 이 충청도식 표현으로는 문 좀 닫아라 이 이야기거든요. 누가 문을 안 닫고 들어왔냐. 어떤 선지자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을 흉보는 것처럼 그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마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다. 네가 틀렸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구나. 30만 명이나 너희가 군사를 모집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며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컨택했던 너희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여러분들은 8절 말씀이 어떻게 들리나요? 제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8절 말씀 신앙을 갖고 있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가 아닌 친구가 있거든요. 네.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는 8절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니? 그러니까 8절 말씀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여호와의 선지자가, 예언자가 아마샤 왕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아. 8절의 말씀처럼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실 중간에 약간 두 번째 단락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응원해 주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해 봤어요. 사역을 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자막으로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가려하여 전쟁에 힘을 더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원수 앞에 엎드려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는 도우실 능력도 있고 무너뜨릴 능력도 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조금 다르게 들려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을 봤습니다. 70인 역을 봤어요. 70인 역은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거거든요. 70인 역을 번역해 보니까 70인 역에선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더라고요. 70인 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가서 싸우고 힘을 내거든 하나님이 너를 원수 앞에 넘어지게 하시리니 이는 하나님께는 도우실 능력이 있고 넘어지게 하실 능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사실 8절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키라는 접속사가 두 번 나타나거든요. 첫 번째 단락에 한 번 나타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능력도 있고 넘어지게 하실 능력도 있다는 그 단어에 두 번째 키가 나타납니다. 접속사 키가. 첫 번째 키는 이런 거예요. 그러하면 앞에 이야기죠. 너희가 북이스라엘을 의존하고 인간의 방법을 의존하여 본다라고 하면 힘써서 해보십시오. 왕이요,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왕을 넘어뜨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접속사 키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능력도 있고 넘어지게 하실 능력도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마샤 왕에게 너 한번 해봐.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나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은 나야. 내가 너를 세우고자 하면 세울 수 있고 너를 꼬꾸라트리고자 하면 꼬꾸라뜨릴 수 있어. 그런데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꼬꾸라뜨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담대하게 그리고 풍자적으로 아마샤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9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듣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요. 그런데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 달란트를 이스라엘 군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마샤 왕에게 내가 이 세상에 참된 주권이고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승리하게 되리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는데 아마샤는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100달란트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어떡하죠? 3.4톤이나 되는데 3,420kg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9절 본문도 아마샤 왕이 사실 하나님이 어떤 존재고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답답한 그에게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걱정 말아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것들을 채워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마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때로는 목사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인 된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삶의 자리에 돌아오면 너무 두렵고 걱정하고 있는 아마샤와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노하여 분연히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사실 히브리어 이제 어떤 구문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이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를 내며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차고올라서 터지면서 돌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10절 말씀은 자연스럽게 13절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10절과 11절과 12절을 읽으면 아마샤의 엄청난 승전가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14장 7절에는 만 명을 죽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배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2만 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엄청난 대승인 것처럼 더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12절과 13절이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짝입니다. 두 개가 언어학적으로 짝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 마치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실 때 마지막 장면과 같아요. 12절에 유다 자손이 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돔 족속들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때 음악이 바뀌는 거예요. 마치 스산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듯한 음악을 바뀌면서 13절이 나오는 거죠.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둘러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와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후원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마치 그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들은 첫 번째 독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첫 번째 독자들은 포로 후 돌아왔던 사람들이에요. 포로 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돌아왔던 이들이 마주했던 건 뭐죠? 처참한 현실이었어요. 나라가 온전히 독립을 하지 못했고 속국으로 남아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또한 성곽을 지으려고 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이방 족속들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연합되지 않았고 결합되지 않았어요. 이방 백성들과 혼인을 맺고 하나님의 율법은 더 성결한 것들이 아니라 더 더럽혀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했던 돌아왔던 그들에게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배고픔과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5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 현실 앞에 두렵고 떨리고 걱정스럽지. 너희 뜻대로 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 없고 너의 인생과 삶이 엉망진창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거라 생각했지만 너희 현실 그렇지 않지? 그럴 때 너희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나를 바라봐야 돼. 나만을 믿고 바라봐야 돼. 나만을 믿으며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로 이 책을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현실 가운데 믿음 가운데 아마샤처럼 갈팡질팡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여지없이 세상의 길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오전에 설거지를 했는데 설거지할 때 이런 찬양이 좀 흘러나왔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은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루 이 찬양을 고백하고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